내가 태어날 곳은 스스로 정할 수 없었더라도 내가 죽을 곳만큼은 스스로 찾아보자고 여행을 다니며 여기라면 정말로 살고 싶다는 곳을 발견하더라도 생활의 문제로 정착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죽고 싶어. 이런 곳을 발견하면 마지막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2월 15일 오늘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박사 이명석이 쓴 여행자의 로망백서 속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 지금 사는 곳일 수도 있고요.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고향. 천리말리 떨어진 이국 땅이지만 뭔가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저라면 저기 캘리포니아 막 햇살 막 쫙 비치고 막 이런데 막 지금으로서는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디 고르시겠어요? 어쩌면 산다는 건 이렇게 내 마음이 가 닿는 곳을 하나씩 찾아가다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잠시 해봤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북카페 2부 시작했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첫 곡이었어요. 그렇죠. 삶은 끝없는 여행이죠. 저도 요즘에 특히나 공감을 합니다. 6391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삶의 마지막 자리는 그런 배우자가 있는 곳이었으면 싶어요. 라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 노부부 정말 같은 그 색깔 그 한복을 곱게 또 지어 입으시고 함께 그렇게 손잡고 동네 앞에 길을 걸으셨던 그 영화 속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진짜 뭐 어디에 있든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자, 매주 월요일 우리가 사랑하는 스테디셀러 한 권씩 들춰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일제강점기 암흑의 시대 한복판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청년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국민 애송시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서시, 별의 눈밤 등 3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 도중 독립운동 및 한글 창작 혐의로 체포돼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투옥되죠. 그리고 옥중에서 29,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것이 광복을 불과 반년여 앞둔 1945년 2월 16일. 내일로 꼭 71주기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맑고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요. 우리 마음도 함께 밤하늘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생전에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쓴 시 19편을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자필 시집 3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시집의 제목을 병원으로 붙일까도 했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온통 환자 투성이이기 때문에 병원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니까 혹시 자신의 시가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수줍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일제의 검열과 비용 문제 등으로 출판은 좌절되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감춰뒀던 시집이 빛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초판본의 디자인을 재현하고 시인의 육필, 원고철 등을 담은 시집이 출판돼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윤동주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외롭고 우울하지만 어둠으로 침잠하지는 않는 바람과 별과 시와 함께하는 하늘이 그리울 때 부드러운 듯 강한 윤동주 시인의 시 만나보시죠. 가수 조영남이 부른 서시였습니다. 아, 이렇게 서시라는 그 시에 노래를 붙이니까, 멜로디를 붙이니까 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내일 2월 16일이 윤동주 시인이 차디찬 이국의 감옥에서 눈을 감은 지 71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야, 몰랐네요, 정말. 7793님도 제 삶이 부끄러워지는 윤동주 시인의 삶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대부분 다 이런 기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영화 또 동주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또 뿌리고 있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꼭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레 17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뭐 문학계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추모를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준익 감독 강하늘 주연의 영화입니다. 영화 예매권 선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 동주라고 써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문자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1인 2매 온라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강하늘 씨가 영화 동주 속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OST 중에서 자화상이라는 곡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노래 듣고요. 아주 북적인 수다 박사님 만나볼게요. 사람도 좋고 책도 좋고 저녁 무렵 책수다 아주 북적인 수다. 자, 북칼럼니스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스칼님이 월요일은 박사님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박사님과 함께 좋은 책 얘기 잘 들어볼게요 하셨어요.
박사님스러운 목소리는 뭘까요? 정말.
그러게요. 좋은 거겠죠?
좋은 거겠죠. 좋은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혜 씨가 박사님 오늘도 책 뷔페 부탁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지난주에 뷔페 먹으러 갔었어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뷔페 되게 오랜만에 가가지고 보통은 야채 뭐 샐러드 이런 종류 먼저 먹거든요. 저는 가면 꼭 그 시저 샐러드를 먹어요. 근데 그걸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 탕수육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먹으면 많이 못 먹거든요. 그렇죠, 기름진 거 먹으면. 그렇죠. 근데 그 식탐에 너무 오랜만에 갔다는 그 마음에 막 탕수육 먹고 갑자기 막 디저트로 넘어갔다. 그 이후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것도 차곡차곡 쌓아줘야 되는데.
속에. 그러니까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네, 너무 어려운 것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해요. 저 박사님이 그 소개해 주신 그 우리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네.
그거 들고 저 부산 갔다 왔잖아요.
재밌으셨어요?
네. 다는 못 읽었는데 지금 네. 반 이상 읽었거든요. 3분의 2 읽었는데.
재밌죠.
오, 반전 반전. 제가 그렇게 쫄라도 왜 얘기를 안 해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읽으면서 보면 또 굉장히 색다른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가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자, 2부 문 열면서 또 오늘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여행자의 로망백서 속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박사님이 함께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 저하고 이명석 씨랑 같이 쓴 책이에요.
책을 또 언제 그렇게 쓰셨어요?
뭐, 쓴 책은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제가 겨우 한 권 이제 소개하고서 앞으로 또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 골라오셨어요?
네, 이 북카페 청취자들이라면 책 읽는 것 못지않게 또 글쓰기도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요!
오, 그렇군요.
관심은 있는데 쓰는 걸 싫어합니다.
아마 이 책을 보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의 삶을 상상하게 하는 책 두 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 타니아 슐리가 쓴 글 쓰는 여자의 공간 그리고 존 치버가 쓴 존 치버의 일기입니다.
저는 김현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
네.
그거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재밌죠.
정말 그냥 특별한 방법 뾰족한 수가 없던데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써라.
네.
계속 써라.
그렇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말고 이건 다른 방법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 책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책부터 볼까요?
네. 이 타니아 슐리의 글 쓰는 여자의 공간. 내용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뭐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의 책인지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이 바로 책의 내용이에요. 그 여성 작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글을 썼는지 이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서재 같은 것도 좀 멋질 것 같고.
네. 멋진 서재도 많이 나오죠.
네.
이 총 35명의 작가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시는 작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프랑스어제 4강, 뭐 토니 모리슨, 한나 아렌트, 실비아 플라스,
네.
뭐 수전 손택, 뭐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작품이 많이 소개가 됐고요.
네.
이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라는 작가는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인 캐롤. 의 원작자이기도 해요.
캐롤도 네. 엄청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들 해서 저도 얼른 보러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약간 싱글녀 30대 이런 데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일까요?
아, 그냥요. 자, 네. 이런 작가들의 공간을 이렇게 책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
네.
이 책을 쓴 작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독일 출신의 작가예요. 오랫동안 그 출판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자유기고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목걸이의 행적 등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소설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이 작가의 글로는 처음 번역이 됐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바닷가와 여자, 정원과 여자, 뭐 레저와 여자 등 그 여자를 주제로 한 미술 교양서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어때요? 정말 멋진 서재들이 많이 나오나요?
뭐 물론 멋진 서재를 가진 작가들도 많지만
네.
아무래도 여자들은 예전부터 그 자기만의 방이나 자기만의 책상을 가지고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창작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이 버지니아 울프가 그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강조했듯이 이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그 방이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의 경우에는 그 영국 남부 해안에 있는 몽크스하우스라고 하는 집에서 그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요. 거기 딸려있는 낡은 헛간을 이제 자기 작업실로 썼다고 해요.
네.
그런데 뭐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이나 다른 계절에는 남편이 일을 하는 소리가 너무 가까이서 들리고 해서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 그 버지니아 울프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원 옆에 아주 조그만 그 목재로 만든 그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거기를 자기 작업실로 썼다고 해요.
네. 진짜 그러고 보면은 저희가 1부에서 그 펄벅의 돼지 낭독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오란도 그렇지만 그냥 뭐 예전 시대는 그랬잖아요. 여자가 진짜 슈퍼맨이 됐었어야 하고.
그렇죠.
온 가족을 다 건사를 한 후에야 자기를 돌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언제 글을 썼을까? 그러니까 그 글을 써서 버지니아 울프 정도 될 정도면 이런 말씀드리기엔 외람되지만 굉장히 독하셨던 분이 아니었을까. 마구간 막 이런 데서도 글을 쓸 정도면.
그렇죠. 보통 옛날 작가들, 여자 작가들 같은 경우 식탁에서, 부엌 식탁에서 글을 많이 썼죠.
네.
뭐 제인 오스틴이나 뭐 샬롯 브론테, 뭐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 자매 같은 경우도 뭐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진 않았었지만 집안일을 하느라고 식탁 한 구석에 앉아서 거기서 뭐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놀이를
네.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폭풍의 언덕이나 제인의 어 이런 명작들을 써냈던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욕구 불만이 다 그 책 속에 표출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정말 신들린 듯이 나의 그 억압된 그런 자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생활이 단순하니까 상상력이 더 아주 네. 풍부해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는 생활이 워낙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굳이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결심하기까지가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정말 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작품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네.
아, 훌륭한 작가들과 저희는 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많이 네. 다르죠. 하지만 네. 김현수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없다. 그냥 써라.
많이 써라.
근데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기만의 방, 뭐 집필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작가들의 방
네.
그런 걸 가졌다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아마도 뭐 도움이 됐었겠지만 뭐 그게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좋은 글이 나오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건이 나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을 고집하지 않았던 작가들도 있어요.
네.
그 시몬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생을 호텔에서 살았었는데요.
네.
그 가사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멋진데요.
요리라든지 네, 그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살기는 호텔에서 살고 일은 카페에서 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카페에서 음식 이제 식사하고 이러면서 평생 동안 자기 일을 했었고요.
네.
나탈리 샤로트라고 하는 작가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남편은 변호사였고 아이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매일 아침 9시 15분부터 12시 넘어까지 카페에 가서 글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었다고 해요.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들 예, 방해로부터 도망을 친 것이 있어서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글을 썼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카페나 이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글을 쓰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네.
카페가 진짜로 상상력 같은 게 막 생겨나나 봐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소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카페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심리랑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네. 저도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사람들과 같이 느낌을 주면서도 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네.
그런 환경이 또 글을 쓰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작가들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 어떤 작가는 침대에서만 글을 쓰는 작가도 있고 어떤 작가는 너무너무 조용한 환경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허리가 많이 아프셨겠네요. 침대에서만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은.
네, 그랬겠죠.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소라예요. 트랙 5. 이소라의 트랙 5 듣고 왔습니다. 글 쓰는 여자의 공간,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작가의 공간 같은 거 있으세요? 박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거트루트 스타인의 공간이 굉장히 부러웠는데요. 이 파리에 있었는데
네.
아주 천정이 높은 집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아주 많은 화가나 작가들을 초대해서 살롱처럼 많은 문화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인데요. 거기에 당대의 아주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벽에 가득 걸어놨다고 합니다. 뭐 앙리 마티스나 파블로 피카소 등의 아주 훌륭한 작가들의 그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늘 그림을 먼저 감상을 하고 나서 글을 썼다고 해요.
멋진 네. 글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명화들을 감상하고 난 후에.
네. 아주 부러운 그 집필실이었어요.
낭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그 만인의 연인이었고 또 시대의 천재였던 그 조르주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낭독 들으시면서 여러분 책 선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샵 10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공간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도서출판 이봄에서 펴낸 타니아 슐리의 글 쓰는 여자의 공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낭독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연인으로는 알프레드 뮈세, 프란츠 리스트, 프레데리크 쇼팽, 기스타브 플로베르 등이 있었다. 뮈세와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그에게 보낸 일도 있었는데 그때 의상들을 외젠 들라크루아가 화폭에 담은 그림도 남아있다. 연인들과의 왕성한 사랑 이상으로 그녀는 글쓰기에 깊이 몰두했다. 상드는 한 번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써내려갔다. 하루에 7시간에서 13시간씩 집필했으며 커피와 담배로 잠을 쫓으며 밤 시간에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보통 장편 소설 한 권을 집필하는데 두 달이 소요되었고 고작 나흘 만에 쓴 작품도 있었다. 새벽 3시쯤 집필이 끝나면 편지를 썼는데 하룻밤에 20통을 쓰기도 했다. 그녀는 180권의 책과 1만 5천 장의 편지를 남겼으며 수없이 많은 신문기사를 썼다. 한 사람이 평생 다 읽기도 힘든 양이었다. 연인이었던 테오필 고티에가 진저리를 치면서 쌍드의 글쓰기 담력에 대해 증언하길 그녀는 새벽 1시경에 작품을 탈고하고 나서 다음 날이면 바로 다음 작품의 집필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여전히 손으로 깃펜을 들고 힘겹게 글을 쓰는 시대에 그녀는 왜 그토록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많은 글을 썼을까? 나는 쉬지 않고 글을 써야 한다. 내 딸을 키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상드는 본인과 아이들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6주에 한 번씩 120쪽 분량의 원고를 꾸준히 출판사에 보냈던 1차적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다. 물론 어쩌면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녀는 이런 글도 남겼다. 슬픔이 밀려오려 하면 나는 글을 쓴다. 글을 쓸 때면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마지막 두 문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슬픔이 밀려오려 하면 나는 글을 쓴다. 글을 쓸 때면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예술가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네.
글 쓰는 사람은 그죠? 글로 네.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글을 세워나지 못하는 게
네.
자신의 어떤 치유적인 효과?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죠? 구원하는 건 글쓰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소설가였나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장편에 들어갈 때는 그 전에 뭐 그 마음도 굉장히 경건하게 하고 해야겠지만 체력을 엄청나게 비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장편을 끝내기 전에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정말 내가 이 죽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탈고 해야 한다에 대한 그 책임감을 엄청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과장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과장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정말 글 쓰는 건 체력도 엄청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글 쓰는 사람들은 술도 담배도 많이 하고 자기 네. 몸을 좀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엄청 체력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한 일이죠.
그래요. 진짜 너무 음악하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특히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네.
꼭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체력을 비축해두고 아 이거죠.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저도 녹화 같은 거 길게 할 때 당이 떨어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잠시 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쉬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거나 초콜릿 같은 거라도 우물우물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다음부터 막 생기가 돌아서 막 방송을 해요.
진짜 에너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 굉장히 재미있는 낭독 함께했습니다. 자우림의 슬픔이여 이제 안녕 한 곡 듣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불길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나를 다독여주고 싶어 아무 말은 안 해도 느낄 수 있어 하얀 종이 위에도 길이 있는 걸 Oh, oh, 제
서현진의 EBS 북카페
네. 월요일 북카페 2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가의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책도 사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존 치버의 일기.
일기군요.
네. 일기입니다. 말 그대로 존 치버가 쓴 일기인데요. 이 책은 무려 900페이지가 훌쩍 넘습니다.
질려요.
함께 출간된 책인 그 존 치버의 편지라는 책은 800쪽에 달합니다.
역시 질리네요.
정말 이렇게 두꺼운데요.
네.
이 두 권이면 이 존 치버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이름이 좀 낯선데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구지? 싶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아, 그 사람 하기도 할 텐데요.
네.
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가예요. 특히 이제 훌륭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써서요. 그 레이먼드 카버라고 하는 또 단편 소설의 대가인 작가와 함께 사랑받는 미국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썼나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단편 선집이 나와 있어요. 기괴한 라디오, 돼지가 우물에 빠졌던 날, 그게 누구였는지만 말해봐, 사랑의 기하학 이렇게 네 권인데요.
네.
이 그 총 네 권 안에 61편의 단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려 12만 5천 부가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1979년 한 해만도 퓰리츠상과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고요. 81년에는 전미 도서상도 받은 그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에요. 뭐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이웃들을 좀 관찰해서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기를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보통 평소에 관찰을 진짜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긴 대작가긴 하지만
네.
만약에 우리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특이한 사람들 아닐까요?
조금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교회의 체호프라는 별명이 말을 하듯이 미국
네.
근교 그 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중상류 계층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예리하게 그려냈는데요. 자기 가족을 모델로 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데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물론 그 딸인 그 수잔 치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를 꾸며 만들어내는 것이 직업이었으니까. 뭐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곤 해도
네.
가족의 한 명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긴장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아니 네. 저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네. 이야기한 건데
네.
기억이 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기를 썼대요.
네.
매일매일 쓴 건 아니지만 그 친구도 작가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넌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기를 쓰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진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전 좀 아 진짜 쟤랑은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뭔가 밉보이면 너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나중에 다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과연 그런데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기억을 거기 갔다가 이제 그 일기장에다 부어놓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일기에 그런데 의외로 가족 얘기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관찰과 동시에 자기 내면의 고통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글이 이제 쓰여 있었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었고요.
네.
양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앞부분에 서문을 썼는데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하고 추잡하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들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도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일기를 썼던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존 치버의 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역시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문자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존 치버라고 보내시면요. 추첨 통해서 문학 동네에서 펴낸 존 치버의 일기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낭독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다 밀도 있는 글들이에요. 전체 일기 중에서 20%만을 이제 추려서 낸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 마지막으로 70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일기를 쓰셨는데 그 마지막 일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2층에 있는 침대에 있다가 이 타자기 앞에 앉기 위해 올라왔다. 나로선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던 통제력 혹은 내 성격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저께 보았던 이른 새벽이 생각난다. 지금 아내는 위쪽 정원에서 뭔가를 심고 있다. 아내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두워지기 전까지 해놓아야 돼. 이슬비가 방울 지며 가볍게 떨어진다. 이런 날씨, 그리고 이 시간에 뭔가를 심었던 일이 기억난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진 않지만 말이다. 아마 대황 아니면 토마토였을 것이다. 나는 옷을 벗고 침대로 갔으며 비곤이 극에 달해 마치 연인을 맞이하듯 서둘러 옷을 벗었다. 이처럼 심한 피로를 느꼈던 적은 결코 없다. 식사 중에도 극도의 피곤함을 느꼈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될 한 손님을 맞이했는데 나는 그가 몇 숟갈 만에 그의 디저트 접시를 비우는지 세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까지 마셨으나 다행히 작은 컵으로 마셨다. 그 커피조차 다 비우기 전에 나는 기차를 타야 하지 않느냐며 일어서라고 재촉했다. 식탁에서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28개의 계단을 걸어야 하며 그를 기차역에 내려놓은 다음에도 자동차에서 내 방까지 또 28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 방에서 난 옷을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다음 불을 끄고 침대 안으로 기어들어간다.
설명이나 묘사가 진짜 세세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오늘 손님이 왔는데 피곤해 죽을 뻔했다.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다른 일기들을 보면 더 네.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풍경이나 냄새나 소리들도 들리는 것처럼 냄새가 전해지는 것처럼 들려져서 마치 이 사람과 같이 풍경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역사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뭔가 그 당시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기록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 치버라는 작가분 굉장히 작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존 치버와 여성 작가 35명의 이야기 책으로 만나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900페이지.
900페이지 플러스 800페이지.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큰 결심을 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월요일 저녁마다 박사님과 함께 한 북적인 수다. 저희가 봄 개편을 맞이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아쉽지만 그렇게 됐네요.
너무
네.
슬퍼요. 그래도 또 오실 거죠?
네.
왜냐면 언제나 꼭 오겠습니다. 보니까 조만간 새 책을 내실 계획이라고요.
네, 책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책 쓰시면은 꼭 들고 저희 북카페 초대석에 놀러 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당첨자 리스트 발표해야죠. 영화 동주 예매권 받으실 세 분입니다. 1인당 2매고요. 1102 로라 3830님입니다. 책 글 쓰는 여자의 공간 받으실 분 성혜연 웃고 살자 두 분이고요. 책 존 치버의 일기 받으실 두 분입니다. 김미엘님 7999님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도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당첨자분들은 답글로 인적사항 꼭 남겨주십시오. 북카페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책 친구들 북프렌즈에서 리딩 플래너 딜라이트와 독서노트 책의 숲을 거닐다를
박대경 전문 아이로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를
삼청로에 위치한 도심 속 열린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통합 전시관을
핵심은 성분, 좋은 성분은 피부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마녀공장에서 화장품을
미용재료 할인 전문점 미용인몰에서 오로라 마요 트리트먼트를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웨딩의 모든 것 청담동 더 페트라에서 5만원 헤어 상품권을
신선한 원두커피가 태어나는 곳 일산 커피공장에서 원두커피를
마음을 읽는 전국 꽃배달 꽃집 청년들에서 꽃다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관객과 추억을 나눠온 대한민국 영화사이자 극장인 서울극장에서 영화 관람권을 서현진의 EBS 북카페에서는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펄벅의 돼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월요일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아 제작이 됐고요. 오늘 끝곡 저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야겠어요. 월요병 때문에 조금 피곤했는데 네 김민석 씨가 보내주신 마카롱 초콜릿 덕분에 아주 달달하게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승철의 긴 하루 오늘 끝곡이에요. 여러분 서현진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또 만나요. 꼭이요.